오늘 본문을 우리가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맥락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 24, 25, 26, 27 이렇게 4장에 걸친 맥락 속에서 오늘 중간에 위치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성경 중에 이렇게 분량이 좀 상당히 많거나 좀 비슷해 보이는 말씀이 연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심판의 말씀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대상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좀 비슷해 보이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런 말씀이 좀 이어지는 경우에는 구조를 통한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빌리 위클리나 그런 여러 컨텐츠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이거든요. 66장 중에 내용상 이제 40장을 기준으로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저희가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이사야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 이 전반부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죠. 이 전반부도 또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7장, 28장부터 39장.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몇 번째 파트죠? 몇 번째 파트죠? 집중하고 계시죠? 예, 오늘 저희가 읽은 파트는 앞에 이사야 전반부 중에 세 파트 중에 두 번째 파트 중간에 있는 파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세 파트 중에 이제 첫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를 이렇게 경고한다. 너희를 이렇게 야단친다. 너희를 이렇게 훈계하고 앞으로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13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하고 유다 말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리가 안 그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나는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 같거나 그리고 하나님은 크리스천 가정에만 일하신다든가 기독교인의 하나님이라든가 또는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도 가끔씩 착각했고 그리고 나도 가끔씩 착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들이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의의 잣대를 열방을 향하여서도 공평하게 적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는 사실 조금 희미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택하였다 말씀하시는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공의에 있어서도 공평하시고 사랑에 있어서도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전반부의 두 번째 파트,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13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 중에서도 아주 클라이맥스, 24장부터 27장까지 그 중에서도 중심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주의 깊게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대상이 어느 나라인가요? 심판의 대상이 어느 민족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심판의 대상이 사실 특정한 나라나 민족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앞으로 넘어가셔서 24장에 한번 첫 절을 한번 볼까요? 24장, 24, 25, 26, 27장이라고 얘기했는데 24장 첫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실 때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그 3절도 나오죠. 땅이 온전하게 공허하게 되고 4절도 나오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여 세계가 쇠약하고. 이 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전체를 지칭합니다.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나뭄을 주음 같을 것이라. 24장부터 27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예언과 찬송들은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전 우주적으로 적용되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유다 아니면 개별 민족, 개별 나라들을 향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이 되었다면 이것이 24장부터 27장까지로 와서는 그 모든 심판의 그림들이 퍼즐처럼 이렇게 짜맞춰지고 아주 종합적이고 궁극적이면서 종말적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모든 심판의 내용들의 전체적인 그림이 어떠하냐 라고 했을 때 일단 대상에 있어서는 아무도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자가 제외되는 민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전 우주적이라면 시점은 어떨까요?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 이런 말씀들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성취되는 겁니까? 24장 21절 그날에, 23절 그때에, 25장의 9절 그날에, 오늘 본문이죠. 26장 1절 그날에, 그리고 27장 1절 그날에, 그리고 마지막 절 27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기서 그날이라는 시점은 어느 한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적인 시점으로 이해됩니다. 이사야 시대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이루어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가 구약의 궁극적인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끝맺는 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면, 시작하신 분이시라면 사실 논리적으로 이 세계를 마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그림을 미리 오늘 본문과 같이 종말의 그림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완벽하게 성취될 그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날에 대한 중복적인 시점이 있다라는 것은 역사 속에 그날이라는 시점이 이미 성취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성취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만약 종말이 다 성취되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냥 참고하는 레퍼런스 정도의 본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 성취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다 성취가 안 됐다면 우리가 이 구절들이 종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미성취된 아직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전히 기대할 것이 남아있는 본문이 되겠죠.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기대해야 하는 본문일지도 모릅니다. 일단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궁극적인 종말의 정확한 시점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이었죠.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우기를 그 중국의 최초의 나라, 은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갑골 문자로 이렇게 점을 치고 뭐 이렇게 거북이 등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점성술을 했다. 그 다 의미가 뭐죠? 미래를 알고 싶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은 조금 관계적인 표현이고 사실은 이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존재의 차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도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일이 풀리나요? 하나님 언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감히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네가? 뭐 그런 마음이신가요? 그런 질문과 기도에 대한 접수조차 하지 않으시고 답변을 아예 거부하시는 그런 매몰찬 하나님이신가요? 넌 몰라도 돼. 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넌 몰라도 돼. 그렇게 묵묵부답하시나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왜 주실까요? 종말에 대한 그림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시점만을 제외한 종말에 관한 모든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종말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종말의 내용 속에 분명하게 그려진 보장된 승리와 구원을 지금 확실하게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성취하실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는 바 현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 세상의 불안함과 두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비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믿을만 하니까 오는 믿음이 아니라 쉽게 믿지 못할 내용조차도 그 말씀하신 분을 더 알아가면서 믿어지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조금 길게 오늘 본문에 대한 맥락을 설명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26장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의 오늘 본문은 이 종말의 때에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어떤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 그날에 너희가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다른 곳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지금 빼앗길까봐 침략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이 유다 땅에서 너희가 이 노래를 부르리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아직 우리가 종말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종말의 현장 속에서 너희는 결국에 기쁨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종착점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종말의 시점에서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종말의 시점에 우리의 결국에는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래를 부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7장 이 단락이 다 끝나는 27장 마지막 절 13절에 따르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하게 되는, 예배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결정을 못해가지고 고민이 가득하다가 어제 강대순 목사님께서 주보 인쇄하고 이렇게 발송하기 전까지 제가 세 번을 고쳤어요. 근데 확정된 제목은 이렇습니다. 보장된 승리를 노래하라. 보장된 승리를 노래하라. 오늘 내용의 세 포인트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두 번째, 그 승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리고 승리를 노래하는 성도의 모습은,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성도에게 뭐가 있다고요? 보장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가 있다.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너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셨다 하셨고 보장된 승리가 있어요. 예,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로 들어가서 진짜 어려움에 우리가 부딪혀보면 진짜 나에게 보장된 승리가 있을까? 승리가 있긴 하는 걸까? 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일단은 이걸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의지함이 없이 제 스스로 하나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 옳다고 생각해왔던 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대화, 관계, 트러블 등을 겪으면서 내 생각과 신념과 기준이 바뀌었던 것이 우리가 한두 번인가요? 우리 요즘에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세상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지금 굉장히 많이 듣는데 수많은 결정들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이렇게 결정하면 저 사람은 좀 다르게 또 받아들이게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일치된 어떤 사회적 통념,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사회는 좀 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정치적인 리더가 이렇게 제시하면 아 맞나 보다 하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다원주의 사회는 진짜 혼란스러운 시대죠. 서로 맞다고 하고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가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을 때는 서로 존중하는 느낌을 서로 가질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크리스천의 신념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입니다. 가끔씩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념과 세상의 목소리가 아주 정면으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교회 안에만 통용되는 뭐 그런 우리끼리 다 이해되는 상황 말고 교회를 넘어서 학교와 또는 직장의 그런 상황으로 가면 그리스도인의 신념이 도전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가치 논쟁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란 아주 이 글자에 아주 꽉 막혀서 사는 사람들. 뭐 그 미국 내에서도 그 장로교인들의 경직성을 아주 비꼬는 그런 농담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죠. 그런데 심지어 종말의 내용은 사실 더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크리스천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종말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시작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종말은 완전하게 가시적으로 성취될 때까지 논란이 될 겁니다. 오늘 9절 후반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때에는 세계의 거민들이 세계 모든 백성들이 의의를 배우는 때입니다 라고 써 있죠. 9장 마지막 절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악인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의를 배우지 않으며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11절 이미 주의 손이 높이 들렸는데도 그들은 보지 않는다. 종말의 그림은 성경 말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고 여러분 뭐 이미 읽으셨겠지만 마지막 책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진짜 구체적으로 환상이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극심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10개의 엄청난 재앙들이 퍼부어지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끝까지 마음이 완악한 것처럼 결코 종말을 인정하지 않는 종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 종말을 살고 있는 여러분, 종말을 살고 있다고 믿고 계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종말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말을 믿는다고 한다는 뜻은 어느 정도의 뉘앙스를 가집니까? 성경은 아주 이렇게 두껍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종말과 궁극적인 승리가 아주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으라고 이렇게 두껍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촛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일지라도 이사야 전반부의 첫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가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선지자들이 고발하는 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짜는 아니에요. 값을 치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들은 정말로 이게 은혜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징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종말의 날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종말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 종말의 성취는 하나님 스스로가 보장하고 계신다. 이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논란이 되든 말든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든 잘 모르고 있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도 성취해 나가시는 중이시다. 이사야 전반부가 전반적으로 암울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빛이 있어요. 도무지 승리를 바랄 수 없는 암울한 내 자신, 암울한 환경, 암울한 사회의 총체적인 실패 속에서 구원을 바란다는 것과 구원을 이미 보장된 것으로 믿으며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아무런 빛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다른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그림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신가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종말의 소망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종말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여기가 끝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격려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정화시키고 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종말적인 약속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도에게는 보장된 승리가 반드시 존재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를 알아야겠죠. 보장된 승리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두 번째 포인트, 보장된 승리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승리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그날에 무엇을 하신단 말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그림의 내용은 무엇일까? 여러분 승리는 추상적인 컨셉이 아니에요. 승리라는 것은 아주 경험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전쟁과 관련한 승리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이제는 살았다라는 구원의 감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게 될 승리의 노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며 우리에게 결국에 어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어떤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종말의 날에, 승리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아무리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해봐도 잘 안 믿어질 수 있지만 스스로 약속하시며 그 보장된 그림을 그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본문인데도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너희가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사실 이 당시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껴가지고 이리저리 치이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국토의 90% 이상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히스기야 시대로 보면 유다도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가서 예루살렘 도시 하나만 겨우 버텨요.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 백성의 입에 이 승리의 노래를 넣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날에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노래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 구원을 너희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살려주심, 그것을 이중벽, 성벽과 외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것이다. 튼튼히 지키실 것이다. 2절, 그곳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의로운 나라가, 새로운 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5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높은 곳에서부터 낮추실 것이고, 6절, 오히려 이전에 빈궁했던, 곤핍했던 자들이 그것을 밟게 될 것이다. 11절,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립니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사릅니다. 14절, 주께서 벌하시고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찬란했던 기억들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현실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인데 15절을 완전히 반대를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실 것이며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시점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고대 기록이고요. 상징이 아주 가득한 그런 문학적인, 낭만적인 그런 표현들이 가득하죠. 여러분, 이 승리의 노래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기록입니까? 또는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대충 뭉뚱그려서 이러한 종말이 있나 보다. 아직 내 생애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700년이 지나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애에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먼 미래의 일로 혹시 그냥 흘려넘기고 있지 않나요? 종말은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인가요? 노아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방주를 지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편할 때의 종말의 그림은 현실감이 없는 액자 속의 그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말씀은 그날에 현실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깊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말씀을 대할 때 진짜 중요한 건 종말의 말씀은 성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종말의 시점에서 성도는 무엇을 한다고요?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하게 될 사람들.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시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말씀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성취의 불일치의 경험들을 종종 마주하는데 마지막 그날의 종말의 시점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런 가벼운 뜻이 아니고요. 종말의 엄청난 그림이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의 계속 반복하여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단순히 하나님의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라 종국의 정말로 그렇게 만드실 것인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장하시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1절에 유다가 노래를 부르는 시점,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 시점은 동일합니다. 이 경배를 드림, 영광을 받으심, 이것이 일치하는 경험이 뭐냐면 바로 예배죠. 24장부터 27장의 전 4장에 걸친 이 종말, 우주적인 종말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성산에서 예배를 드리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리라.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온전히 건지심을 입어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심지어 땅이 혼돈하여 큰 혼란이 있을지라도 그 혼란의 주체가 아무도 이길 자 없는 홀로 계셔서 심판을 자유롭게 행사하시는 그분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25장 9절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종말의 그림, 종말의 내용, 승리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손길을 은혜를 힘입는 자들에게는 이 종말의 그림이 말하는 우리를 보여주는 그 그림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날에 노래를 부르는 자와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자가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나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그날에 떳떳하게 노래를 부를 것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 승리의 노래를 그날에 마음껏 부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오늘 심지어 어두움과 캄캄함이 가득한 또는 그저 그런 날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오늘에도 그 승리의 노래를 최소한 목청껏 부르진 못하더라도 그날을 소망하며 읊조릴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오늘은 작은 목소리로 힘겹게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날의 목청껏 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포인트, 승리를 노래하는 성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묘사한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찾아봤지만 그날에 보여질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제 예전 성경책은 주로 이 포인트의 구절들이 많이 줄이 쳐져 있습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주위를 흔들림 없이 평강 가운데 지키심을 입어 신뢰하는 자. 4절,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자. 7절, 정직하신 주를 따라서 정직함으로 걷는 어떤 의인의 모습. 8절, 주님의 종말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온 몸과 마음으로, 9절,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며 찾는 자. 13절,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을 부르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그림이라고요? 종말에 성취될 성도의 모습, 그날에 부르게 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 종말의 그림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취를 묘사하기도 하지만 성도의 영화로운 결말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될 것이라면,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성도는 오늘도 이 노래를 목청껏은 아니더라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종말의 말씀은 그 노래의 악보가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종말을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 종말을 종말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중이기 때문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뒤적거리다 보면은 구약은 어떤 이렇게 중세의 어떤 낭만적인 어떤 그냥 그림들, 성화 이렇게 느껴진다면 신약의 말씀들은 이렇게 3D 이런 증강현실 같은 그런 느낌같이 그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비록 지금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의 걸어가는 그 방향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이사야의 시점보다 조금 더 종말에 가까이, 궁극적인 완성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나에게 격려하고 정말 warmly, 정말 따뜻하게 나를 푸시하고 있구나. 나를 풀아웃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구나.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짧은 본문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좀 하나하나 뜯어서 조금 깊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종말의 그림을 우리가 잠시 확인해 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천상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종말의 그림을 확인한 것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예배를 드리기 한 시간 전과 한 시간 후가 그렇게 많이 변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이유, 그날의 승리의 노래의 악보를 손에 쥔 우리들은 승리의 노래에 합당한 자로서 세상 한복판에서 노래 부르기를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승리의 노래에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드셨고 이 노래를 이미 초연하셨고 이 노래가 만방에 불려질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난 끝까지 못 믿겠다. 이 종말의 그림조차도 지금 내 삶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 아직 손에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종말의 그림이 지금 나의 불안함과 나의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정과 질문 자체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때 본질적인 영적인 어떤 갈망의 근원을 찾아서 우리의 의심의 뿌리와 또는 믿음의 기초를 계속해서 파헤치다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종말은 그냥 그림입니다. 견고한 반석이 없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잠깐 반짝이다가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종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소망 또한 살아있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의 끝은 누가복음 24장까지죠. 누가복음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장된 승리를 오늘부터 우리 함께 노래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마음이 꺾이고 힘든 일들은 너무나 많으나 성도는 꺾여진 채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 진흙탕 같은 그 속에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인한 새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오늘도 오늘부터 이 보장된 승리를 정말 확신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